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기사님, KBS 오디오북으로 가주세요. 카프카 전집 6. 프란츠 카프카 지음. 성우 임지연 읽음. 공연이 끝나고 우리는 배우 레비를 좀 더 기다렸다. 나는 먼지 속에서 그를 감탄하고 싶다. 다른 때처럼 그는 광고를 해야만 한다.
친애하는 관객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와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연하기에 위대한 작품이 공연되는 내일 공연에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고는 모자를 벗어 흔들어댄다. 그 대신 우리는 무대의 막이 한 번은 고정되었다가 다시 시험삼아 양쪽으로 조금 잡아당겨지는 것을 본다. 상당히 오래 걸린다. 마침내 가운데에 단추로 고정시킨 막이 활짝 잡아당겨졌다. 그 뒤에서 레비가 무대 앞쪽으로 걸어나오다 아래서 자신을 붙잡는 누군가를 손으로만 막으면서 우리 관객에게 얼굴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된다. 그때 갑자기 뇌비가 한쪽을 잡으려다 위쪽 철사로 부착시킨 막 전체가 찢겨져 내려왔다. 우리 앞에서 야만인 역을 했고 아직 막을 잡아당기기라도 할 듯이 허리를 구부리고 있는 피패스에 의해 뇌비가 무릎을 꺾은 채로 안겨서 형태상 머리를 아래로 한 채 무대 옆에 추락한다. 사람들은 홀의 문 쪽으로 몰려든다.
막을 잡아당겨요!
거의 완전히 드러난 무대 위에서 사람들이 소리 지른다. 무대 위에서 취식크 부인은 창백한 술라미트의 얼굴로 가엾게 서 있고 키 작은 웨이터들은 테이블과 안락의자 위에서 반쯤 막을 정리하고 있다. 극장 주인은 오로지 빠져나가기만을 바라고 이런 안정조처에 붙들린 정부 대표를 안심시키고 있다. 막 뒤에서 취식크 부인의 소리가 들린다. 우리는 거기 무대에서 도덕을 설교하기를 원해요. 내일 저녁 연출을 맡고 오늘 공연 전에 정기총회를 개최했던 유대인 관청사원협회 미래는 이 사고로 인해 30분 내로 비정기 회의를 열기로 결정한다. 어떤 체코 출신 협회 회원은 배우들에게 스캔들을 일으킨 행동이 불러올 완전한 몰락을 예언한다. 그때 갑자기 사람들은 사라진 줄 알았던 레비가 웨이터장 루비 체크의 손에 의해 어쩌면 무릎으로도 문 쪽으로 쫓겨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 그는 그냥 쫓겨나야만 되었었다. 이 웨이터장은 어떤 손님 앞에서나 우리 앞에서조차 굴종적이고 측면 주름으로 꽉 담은 커다란 이비로 늘어진 주둥이를 갖고 언제든지 개처럼 서 있다.
KBS 오디오북. 잠깐만요.
KBS 오디오북.
응? 이, 야, 너 뭐여? 내 차례여! 응? 야, 뭐 하는 겨? 어?
1911년 10월 16일. 어제는 힘겨운 일요일이었다. 직원 전체가 아버지에게 사표를 냈다. 훌륭한 연설로, 진심으로, 자신의 병과 몸의 크기, 그리고 예전의 강인함이 작용하도록 하고 자신의 경험과 총명함이 영향을 끼치도록 아버지는 보편적이고 개인적인 설득을 통해 거의 모든 직원을 노력해서 다시 얻어냈다. 중요한 격리인 프란츠는 월요일까지 생각할 시간을 원한다. 왜냐하면 그는 전체 직원을 새로 설립한 사업에 끌어가고 싶어하는 퇴직한 지배인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일요일의 그 격리는 정말 남아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루비체크는 자기에게 말할 틈을 주지 않는다고 편지를 썼다. 나는 그가 살고 있는 치츠코프로 갔다. 동그란 뺨에 길쭉한 얼굴, 체코 사람들 얼굴을 한 번도 망가뜨린 적이 없는 작고 거친 코를 가진 젊은 아내. 지나치게 길고 아주 훌렁훌렁한 얼룩진 꽃무늬가 있는 아침 가운. 가운은 특히나 길고 헐렁해 보인다. 왜냐하면 그녀는 내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 또 마지막 단장을 위해 테이블 위에 있는 앨범을 바로 놓고 자기 남편을 데려오려고 굉장히 서둘러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남자는 어쩌면 굉장히 순종적인 아내가 모방했던 것과 비슷하게 서두르는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구부정한 상체를 많이 흔들었으나 그에 비해 하체는 눈에 띄게 부실했다.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자주 보았지만 별로 주목하지 않다가 관계가 갑자기 가까워진 사람의 인상. 그는 이미 루비체크와 서명한 계약서를 갖고 있었고 토요일 저녁 아버지 때문에 그 계약서에 대해 말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 당황스러워했을 뿐이었다. 내가 체코어로 설득하면서 성과가 적어질수록 그의 얼굴은 고양이처럼 교활해진다. 나는 마지막에 아주 편안한 느낌으로 약간 장난을 쳤다. 실망한 표정과 작아진 눈으로 침묵한 채 마치 말할 수는 없으나 뭔가 암시하는 것을 줬기라도 하는 듯이 방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그런 행동이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불행하지는 않았다. 그가 새로운 어조로 말을 걸기 전에 그를 설득할 말을 새로 시작해야만 했다. 다른 쪽 골목에는 다른 툴라흐, 즉 다른 노숙자가 살고 있다는 것으로 이 대화는 시작되었다. 결정적인 것은 이 추위에 얇은 옷을 입고 문 앞에 나타난 내 모습을 본 그가 몹시 놀라워한 일이었다. 첫 번째 나의 희망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 결국엔 실패했다. 하지만 그에게서 오후에 아버지에게 가보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내 주장의 근거는 여기저기에서 너무 추상적이고 형식적이다. 그의 아내를 방으로 불러들이지 않았던 것은 실수다. 오후에 격리를 붙잡기 위해서 라도틴으로 향했다. 이로 인해 끊임없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레비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없었던 일이 된다. 열차 안에서 늙은 여인인데 거의 젊은이처럼 아직 팽팽한 피부로 덮인 콧날. 그러니까 젊음은 콧날에서 끝나고 거기서 죽음이 시작되는 것일까? 승객들 목으로 흘러내려가는 들이마심, 입을 넓게 벌림은 기차 여행을 다른 승객들과 함께 앉는 것을, 그들의 좌석 배치를, 기차칸의 온도를, 무릎 위에 얹어놓고 때때로 몇 가지를 들여다보는 판 잡지 자체를, 거기에는 그들이 칸막이 객실에서 미리 내다볼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항상 있기 때문이다. 비난할 여지가 없고 자연스럽고 의심할 바 없다고 승객들이 판단한다는 표시다. 그러면서 그들은 더욱이 이 모든 것이 훨씬 더 짜증나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믿는다. 하만 씨네 뜰에서 왔다 갔다 한다. 개 한 마리가 그네처럼 흔들고 있는 내 발끝에 발 하나를 놓는다. 아이들, 닭, 여기저기 어른들이 있다. 때때로 발코니에서 아래로 몸을 구부리거나 문 뒤로 몸을 숨기는 보모가 나를 탐한다. 그녀의 시선을 받는 동안 나는 내가 바로 지금 무엇인지를 모르겠다. 무심한 것인지 부끄러워하는 것인지 젊은 것인지 아니면 늙은 것인지 대담한지 아니면 의존적인지 손들을 뒤로 혹은 앞으로 쥐고 추위에 떨고 있는지 아니면 뜨거워하는지 동물 애호가인지 아니면 사업가인지 하만의 친구인지 아니면 청원자인지 때때로 쉬지 않고 꼬리를 물고 식당에서 화장실까지 되돌아갈 것을 생각하는 회의 참석자들에게 우월해하는지 아니면 내 가벼운 양복 차림 때문에 우습게 보이는지 유대인인지 기독교도인지 등등 대회하는 것, 코를 푸는 것 판 잡지에서 여기저기를 읽고 베란다가 비어있다는 것을 갑자기 인식하려고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눈으로 피하고 조류를 쳐다보고 어떤 남자의 인사를 받고 식당 창문으로 연설하는 사람에게 몸을 돌린 남자들의 편편하고 비스듬하게 나란히 있는 얼굴들을 보는 것. 모든 것이 그것에 도움이 된다. 때때로 모임에서 나오는 하만 씨, 그리고 내가 경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것을 부탁하는 하만 씨. 하만 씨가 우리 가게에 그 경리를 데려왔기 때문이다. 뺨과 턱 주위로 자라난 흑갈색의 수염, 검은 눈동자. 눈동자와 수염 사이에 있는 뺨의 짙은 색조. 그는 아버지의 친구다. 나는 그를 어렸을 적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커피 볶는 사람이었다는 생각은 그를 여전히 그 사람 자체보다 훨씬 더 어둡고 더 남성적으로 만들었다.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1911년 10월 17일. 시간은 없고 정말 압박감을 주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끝마치지 못한다. 만약 하루 종일 자유롭다면, 그리고 아침에 이런 불안이 점심때까지 상승하다 저녁때까지 피곤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잠을 잘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불안에는 고작 해야 땅거미가 지는 시간이 남아있을 뿐이다. 불안은 무엇인가를 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기가 꺾인다. 그리고 밤을 쓸데없이 그리고 해롭게 파헤친다. 내가 이것을 오래 견디게 될까? 그리고 그것을 견딜 목표가 있을까? 또 내가 도대체 시간을 얻기는 할까? 내가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를 생각해본다. 나폴레옹은 에르프루트 궁정 만찬에서 이야기한다. 내가 오연대에서 아직 그냥 소위였을 때 왕들이 당황해서 서로를 쳐다보고 나폴레옹은 그것을 알아차린다. 그리고 수정을 한다. 내가 영광을 누렸을 때 그냥 소위로 쉽게 공감하고 인위적으로 내게 밀려오는 자부심으로 경정맥이 부풀어오른다. 라도틴에서 계속된다. 그러고 나서 혼자서 추위에 떨며 잔디밭들을 배회하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나와 함께 집의 이쪽 편으로 거닐었던 부모를 열려진 창문에서 알아보았다. 1911년 10월 20일 18일에 막스의 집에서 파리에 관한 글을 썼다. 형편없는 글을 썼다. 누군가의 발을 경험에서 떼어내어 원래 의미를 묘사하려는 자유로움에는 실제로 이르지 못한 것이다. 레비의 강의로 끝난 전날에 크게 고무된 뒤라 나도 정신이 몽롱한 상태다. 낮에는 심신 상태가 아직 특별한 것은 아니었고 가블론츠에서 도착하신 어머니를 막스와 함께 모시러 갔고 그들과 카페에 갔다. 그러고 나서 막스의 집에 갔었다. 막스는 내게 페레트의 처녀에서 집시의 춤을 연주했다. 이 춤은 단조로운 박자로 엉덩이만 폭넓게 흔들어대고 따뜻한 표정을 천천히 짓는 춤이다. 그러고 나서 끝날 무렵, 짧고 그리고 유혹적인 내적 야성이 뒤늦게 나타날 때까지 몸을 흔들고 제압한다. 그리고 멜로디가 높낮이로 흐르다. 굉장히 처절하고 몽롱한 음조가 들린다. 눈에 띄지 않게 끝나면서 멜로디를 압축시킨다. 시작할 때, 그리고 전체가 연주되는 동안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집시 문화에 대해 아주 가깝게 느낌. 어쩌면 춤에서는 정말 야성적인 민족인데 친구들한테만큼은 조용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춤이 추는 위대한 진리라는 인상. 그러고 나서 나폴레옹의 격언들을 뒤적거렸다. 사람들은 얼마나 쉽게 순간적으로 나폴레옹의 고유하고 엄청난 상상의 한 부분이 되는가. 그러자 나는 이미 격앙되어 집으로 갔다. 나는 내 상상들 중 어떤 것도 물리칠 수가 없었다. 그 상상들은 정리되지 않고 충만해서 뒤헝클어지고 팽창한 채 내 주위로 굴러다니는 가구들 한가운데에서 내 고통과 근심에서 날아가 버렸고 가능한 한 많은 공간을 차지했다. 왜냐하면 나의 부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굉장히 예민했기 때문이다.